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방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예, 9절 까지 읽었습니다. 월드캠프가 마쳐지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관 총장 포럼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특히 장관님들은 장관님들 손에 목사님의 대통령님께 보내는 친서가 들려져서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017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또 어떤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어느 나라 대통령 목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될까 막 이런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소망스럽고 기대가 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나에서 목사님 그 대통령을 만나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소망스럽고 감사한지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서 청소년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사고력과 그리고 자제력 그리고 교류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주에 손익모형 장로님 그 참외농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가난한 농부로 살면서 평상시 3천만원 수입밖에 올리지 못하던 그가 예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서 이제는 수억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 가나 청소년들이 이 마인드 교육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지혜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청소년들로 바뀔 거다. 가나 대통령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고로 넘어가서 토고 대통령을 만나셨는데 역시 토고 대통령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쭉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지막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러면 저도 의롭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나라의 정상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나라 정상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까지 그 짧은 시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토고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국빈들이 머무는 호텔에 목사님이 머무시게 되고 24시간 경호원을 붙여주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나라를 가든 이 국빈 대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야, 대통령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저 목사님은 늘 자기 자랑만 저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랑이 아니라 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야,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대통령의 구원을 받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까지 이 되어지는 걸 보면 야, 이게 나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죠. 우리 자매들도 이제 소모임에 가서 그 엄마들을 막 모아놓고 소모임 가서 이제 마인드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소모임에 참석하는 엄마들이 우리 자매들 전하는 그 마인드 강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마음에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 근심, 걱정,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막 내놓는데요. 그 어떻게 그렇게 마음 있는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우리 자매들을 만나면 저절로 마음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진대요. 자매들을 만나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근데 유성 쪽에 그 소모임은 찾아가는 소모임에 참석한 분들 보면 그분들 대부분 남편들께서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분들, 석박사 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부인들에게 가서 우리 자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궁금해 죽겠어요. 가서 한번 뒤에 가서 앉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면 또 안 하겠지만 그래서 괜히 내가 가면 방해를 지킬까봐 투명인간으로 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한번 들어도 보고 싶고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세상에서 엘리트나 다름이 없고 우리 자매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학을 나오긴 나왔는데 단이나 만한 학교 같고 그런데 야, 저 자매들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열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번 주에는 소모임에 제 아내가 갔다 가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인도하는 자매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자매 표현이 하여튼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강연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표현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아이고 그요 사모님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사람들이요 그 눈빛을 보니까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꿀이 그렇게가 떨어지나. 근데 이제 제가 하여튼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놀러 오라,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면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강릉 캠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좋았다는 거냐? 한번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느냐? 그냥 인생 이야기 했지 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발을 내딛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돕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아버지에게 가서 분깃을 요구했어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뭘 요구했습니까? 염소 새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그 많은 것 있는데 고작 염소 새끼 구하나? 왜 그가 염소 새끼를 구하고 있을까? 왜 당자는 분깃을 요구하고 있을까?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조건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죠. 자식이라는 조건 하나로 아버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잖아요. 자식이라는 조건 하나로 내가 자녀라는 조건 하나로 아버지에게 마음껏 다가갈 수 있고 자유롭게 다가가서 아버지 마음을 만날 수 있고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아버지 저 이 염소 먹어도 되지요? 요 송아지 잡아먹어도 되지요?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저 아버지 옷 좀 사주세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이든 자유롭게 나가서 때로는 요구도 하고 때로는 투정도 하고 때로는 막 속도 썩이고 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탕자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해야 하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분깃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지혜를, 아버지의 덕을, 아버지에게 있는 그 깊은 마음의 세계를 그가 만났더라면 고장 눈에 보이는 분깃을 요구하고 그것 가지고 떠나겠나? 다 필요 없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지혜가 있잖아요. 이 많은 종들을 부릴 수 있는 덕이 있으시고 이 많은 재산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지혜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덕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게 분깃을 준다 해도 저는 이거 가지고 가면 당장 말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버지 곁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언제든지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필요한 거 아버지 다 주시는데 내가 아버지만 믿고 살면 되지 뭐 기대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마다들은 어떻습니까? 마다들은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세상에
송아지 다리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맛을 못 봤으니까 이런 답답한 경우가 있나. 아니 아들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게 줘서 내 법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야, 이건 뭔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아버지 것 다 누릴 수 있는 관계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야, 아들아, 맏아들아, 내 거 다 네 거야. 염소 새끼, 야, 염소 애미도 가지고 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야, 무슨 염소 새끼만 찾아. 염소 애미도 가지고 가고, 송아지도 가지고 가. 황소도 잡아먹어. 괜찮아. 야, 잔치하고 싶어? 왜? 네 생일날이야? 그러면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이 넓은 뜰에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내가 잔치를 베풀어 줄게.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왜 맏아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거라고 줬다고 하시는데 맏아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라야 돼요. 맞죠? 그럼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 곁에서 아들로 살아갑니까? 품꾼으로 살아갑니까? 개 품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프고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가를 바라고 있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대가를 주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까? 왜 저를 알아주지 않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아버지. 야, 이놈아, 뭐가 억울해? 억울하기는 내가 더 답답하고 속이 탄다, 이놈아.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 내 것 다 네 거지. 이거 다 너를 위해서 있는 거지. 이 내가 내 뭐 내 혼자 배부르고 그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냐 이놈아. 이거 다 네 거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당자가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실패하고 불행해졌는데 당자가 아버지 집에 가니까 궁핍이 끝나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 가니까 돼지우리 삶도 끝났어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 가니까 이제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끝이 나버렸어요. 결국 자기를 믿고 가는 길에 결과는 고통이고 괴로움과 슬픔이었는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이렇게 은혜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야, 내가 아버지 마음을 몰랐구나. 나를 믿고 사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도 만날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뭐라 하시든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없었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시들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짓밟고 멸시하고 내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당자. 야, 이럴 때 그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당자 그림을 짠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미처 준비 못해놨네. 그 사진을 딱 보면은요, 그 사진에 당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품에 턱 안기는 거예요. 그래 안겼는데 신발 한짝 벗겨져 있는데 맏아들은 한 계단 위에서 다 못마땅한 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잘 몰랐는데 그림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안고 있는데요. 뭐 나왔네. 와, 좀 마음에 드네요. 근데 진짜 이 인터넷에서 이 사진만 딱 그 그림만 나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저걸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저거는. 근데 저기에 이제 보면 잘 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안았죠. 손을 쳐다보세요. 조금 전에 그 이제 내 나온 거 말고. 저기에 보면 손을 이렇게 얹고 얹어 놓고 있는데 한 손 두 손이 같지 않아요. 다르죠? 예. 네. 한 손은 아버지의 손, 한 손은 어머니의 손. 예. 네. 이제 이해가 갔어요? 예.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나오고 어머니가 안 나오네.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당자가 아버지 집에 갔어요. 자,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아버지를 떠나 걸어온 인생길 속에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편안히 쉴 날이 없었죠, 그죠? 이제 아버지 집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도, 근심도 다 끝나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저 송아지, 이거 다리 먹어도 돼요? 그럼, 그럼, 마음껏 먹어라. 자, 오자마자 아들이 또 왔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 가서 목욕시켜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조금 전에 사진에 나온 너희 같은 옷에서 내던져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발에 신발을 신겼어요. 그리고 손을 내놔 먹어라. 인장 반지를 탁 끼워주는데 이제 진정 확실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멘. 이제 진짜 당자가 전에는 아버지 마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모르고요.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자기 마음 믿고 살아가는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참된 변화는 아버지 마음을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왔어요. 아직도 아버지 마음은 몰라요. 맞습니까?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며 그를 안아주신다. 아버지의 말씀이 한마디 떨어지면서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것을 누리려면 아버지에게 속해져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야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져야 하는데 말씀이 들려와야 하는데 언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언제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언제 아버지가 주신 그 인장 반지를 손에 끼울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면서 그 변화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자에게 참된 변화는 당자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 저의 마음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꼭 사도세자가 느끼는 영조라는 아버지의 느낌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세자 아버지 영조는 사도세자를 조금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왕으로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도세자에게 영조 아버지는
공포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여려가지고 어릴 때 막 엄한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아버지 앞에 감히 뭐라고 표현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는 자식을 둔 부모가 됐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가 됐는데도 제가 아버지 앞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느껴왔던 그 아버지가 마음에 딱 있으니까 여전히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의 표현이에요. 아버지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1년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한 2주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살면서 못다한 표현을 자유롭게 아버지에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인공호흡기 꽂고 계시는데 막 볼펜 달라 그래가지고 종이 쓰시고 저는 옆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니까 전에는 마주 앉아가 무서워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 누워 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인공호흡기 떼고 자력으로 호흡을 하실 수 있어가지고 1년을 더 사셨는데 사도세자가 하는 말이 나는 바라는 게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눈길이었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에서 막 이 아들 잘 키워보려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만나지니까 어려운 거죠. 탕자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망하고 실패하고 자기가 비어져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맏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른 채 아버지에게서 뭔가 대가를 기다리고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의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의 것은 은혜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은혜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첫 개척을 나갔을 때 청년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귀가 이제 어릴 때 잘못해가지고 이 귀머거리가 되셨어요. 귀머거리가 되면 저절로 벙어리가 되도록 돼 있다. 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점점 흐려져 버린다. 그래서 이 자매가 한 번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잘된 게 뭐 있어요. 저는 구원받아가지고 망했어요. 구원 안 받은 친구들 저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살잖아요. 야 그거 막에게 속는 거야. 자 여기 앉아봐. 그리고 교제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매야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필요한 거 가져와라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시잖아. 그래서 학교에 필요한 물품 또 돈 내는 모든 거 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잖아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 왜 그래? 전도사님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죠. 저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참 생각 없이 교제를 하고 있구나. 저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죠. 나는 학교 다니는데 내가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참 지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어릴 때 육신의 부모가 다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지혜가 없으셔서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때 있었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됐어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고 학교에 뭐가 필요하면 저는 어머니가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탕자는 분깃을 받았지만 분깃으로 살 수 없었고 결국 아버지 품에 돌아와야만 했어요. 맏아들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게 주어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가 아무 한 것 없이 은혜를 입으면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가는 그 엄마는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집에서 당자가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누가 아버지 집의 삶을 사나? 지금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은 당자의 길을 버리고 돌이켜서 자기 길을 버리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잔치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맏아들이 돼서 아직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다. 여러분은 맏아들로 삽니까? 아니면 돌아온 탕자로 삽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넣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맏아들의 길을 걸어왔단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당자는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겠어?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는데 당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고요. 당자의 허물도 보지 않으셨어. 아버지는 당자의 허물을 보는 데는 생명이에요. 운전면허증 따려면 그 뭐죠? 검사 받아야 적성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색상 이렇게 검사하죠, 그죠? 예. 그래서 녹색을 못 보면 녹색 생명이잖아요. 이번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여러분들은 행복 생명입니다 가시나. 행복 생명이니까 행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행복 생명인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행복이니까 내가 예수와는 교하는 동안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버지는요 당자의 허물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당자의 행위를 보는 눈도 가려져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상관치 아니하시고
돌이키면 돌아오면 품고 받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장기 두 계집이 죽은 아이가 저 여자 것이고 산 아이가 자기 것이라니까 야 이걸 재판을 어떻게 하나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칼을 가져와라 자 양다리를 잡아라 정확하게 절반을 나눠서 반을 나눠줘라 어느 게 진짜 엄마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타는 듯 하면서 잠깐만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과 결탁이 돼 있어요. 진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아이의 생명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아이의 죽음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죠. 만약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의 옳다는 것도 자기의 선하다는 것도 어머니라는 주장도 다 포기해버리고 자신을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가짜 엄마는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자체를 용납을 안 해요. 가짜 엄마는 아니요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않도록 그냥 반 나누세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에 관심이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생각이 끌어가는 대로 마귀가 생각을 일으켜주는 대로 마음을 다 내어주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신앙을 하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성공을 바라고 달려가는데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하더라. 때로는 실패도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그 실패를 징검다리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때로 실패가 오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다시 내 인생 앞에 내 앞길에 징검다리를 하나 놔주시는구나. 바울은 삶 속에서 내가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웠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가 당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놓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세계는 내가 피어졌을 때 내가 포기되어졌을 때 내가 버려지고 끝이 났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세계고 만날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망케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때론 어렵게도 하시면서 나를 철저하게 비워가시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웬만해가지고 제 속에 악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시간이 가면서 몰리고 몰리고 또 몰리니까 꼭 쥐가 고양이에게 쫓기면 끝에 가서는 막다른 골목에 가면 강팍해지는 것처럼 그죠? 탁 쥐가 고양이에게 대든닥하더라고요. 저도 몰리니까 사람이 속에 악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잠시 좀 헷갈렸어요. 난 아담의 후손 아닌가? 우주에서 왔나? 모든 인간은 불순종의 DNA를 갖고 태어나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모든 인간을 가두어 놨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이 잘 되지? 순종이 너무 잘 되니까 저는 외계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고 별 수 없더라고요. 몰리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똑같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뭐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지 집에서 가면 또 마음 뚜껑 열리면 뭐 감당 못하잖아요. 그죠?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속에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섭섭한 마음이 1차적으로 올라와요. 섭섭한 마음이 지속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이제는 불신이 돼요. 그리고 강팍해져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보다 더하다 이놈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는 너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놈아. 그래 안 그래요? 너는 언제 나를 믿어줬느냐? 너는 언제 나에게 마음을 줬느냐? 네가 언제 나를 정말 믿고 따라줬느냐? 내 말 한마디도 안 믿고 네 생각대로만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래도 나는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려줬잖아.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너무한다고. 이놈아 내가 너를 볼 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도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마음에서 감각하고 살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감각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 본다면 구석구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으로 됐지 이게 어찌 나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될 수 있겠나?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대부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이제 땅을 사게 됐어요. 땅을 사고 났는데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고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뻤고 너무 소망스럽고 행복하고요. 야, 앞으로 이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가나 마음에 생각하면 소망이 끓어오르는 거. 근데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아요? 야, 내가 이 예배당을 짓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석구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간증을 주시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예배당을 짓고 싶어. 하나님으로 이 예배당을 짓게 될 거야. 막 그 소망이.
공사 중간에 박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을 지으면 구석구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으로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 일하신 흔적이 남게 되는 거구나.
맞다. 이 예배당을 하나님으로 지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지어왔는데 맞아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지. 맞아 저 바닥에 돌도 하나님 주셨지. 저기 몰딩대도 하나님 주셨어. 맞아 저 전등도 하나님이 주셨어. 맞아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되돌아보면 쭉 돌아다니다 보면 막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도 여러분 삶 속에 구석구석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여러분 선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의지를 따라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자신의 뒤안길 한번 되돌아보면 그랬구나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주셨네. 야, 저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감당을 할 수 없었네. 그러면서 마냥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것도 모른 채 그냥 형편 따라서 삶을 살아버렸구나. 내 삶 속에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시험될 일 없겠죠? 그래 안 그래요? 시험될 일 없겠죠? 저절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우러날 거예요. 기쁨이 샘솟듯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또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지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욥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1절을 보겠습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욥이 할 말이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다 한순간 한날에 다 빼앗아 갔어요. 한날에. 다시 말하면 동방에 심히 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동방에서 큰 자라 했고 심히 부한 자라고 했는데 그에게 있는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한순간.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한순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몸에 욕창을 주어서 막 죄를 뒤집어쓰고 막 그 깨어진 기하처럼 몸을 긁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 하면 결국 아내가 떠나가는데 그 지경이 되기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 정말 욥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배웠던 욥은 이런 욥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욥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야, 확실히 음악학교 학생들이 없으니까 늙었네. 음악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빽 하고 막 목소리가 나올 건데. 자, 욥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욥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면 하나님 불의지겠죠, 그죠? 내가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시들하게 여겨지고 종이 시들하게 여겨지고 교회가 시들하게 여겨지고 주위에는 지체들이 시들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나만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욥기 27장을 찾겠습니다. 27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휼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자,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 뭘 느끼죠?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가 돼 있는지 느껴지시죠? 욥의 의가 하늘을 지금 찌르죠? 야, 일평생 여러분 책망 안 하고 자책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어깨를 나는 바람에 나는 뭐 입새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면서 그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모두가 바라고 기대해요. 그렇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돼요. 자, 욥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다. 내 평생 나를 책망할 거 없다. 나는 내 순전함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 의를 굳게 잡고 내가 살 거다. 자, 여러분이 만약 욥처럼 자기 의를 굳게 잡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내 의가 버려져야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내게 있는 은은 더러운 업니다. 내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건 정말 추하고 더럽습니다. 내 의가 버려졌을 때 주님의 의를 받을 수 있고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를 덧입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제 마음의 싸움이 되죠. 마지막 엘리우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네가 하나님보다 너를 의롭다 하느냐 딱 책망하고 들어가는데 욥이 그때부터 꼼짝을 못하더라. 달도 명랑치 않고 별도 깨끗이 아니하거든.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여러분이 뭐라고요? 벌레요 구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구덕이로 여깁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이제 조금 이따 식사하셔야죠. 빨리 끝내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구덕이 실제 보면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구덕이 보고 피해가요 아이고 사랑스럽다 합니까? 어린아이가 막 그 이제 막 두 살 세 살 막 이제 막 이렇게 다니는 아이가 그러다가 꼭 예쁜 구덕이 있다 하면서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벌레요 구덕이라고 했는데 내가 구덕이 볼 때 더러운 것처럼 나도 나를 볼 때 더럽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여겨지시죠? 벌레가 징그러운 것처럼 나도 나를 벌레로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겨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거창이 있을 때 저는요 빨리 끝내야 되는지 자꾸 가지를 치네. 이야기 나중에 할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35장 보겠습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엘리우가 욥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의 마음에 야, 내가 지금까지 순전하게 살았으면 뭐해? 무슨 유익이 있어?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 이야기가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하는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여러분이 의롭다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범죄했다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지 네가 악한들 유익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내 의로운 것과 내가 범죄한 행위에 늘 매여서 산다. 내가 잘하고 못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잘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입을 손으로 가리우고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42장 보겠습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인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쌉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쌉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욥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4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욥에게서 눈에 보이는 소유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한순간 다 사갔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욥은 자신을 놓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42장까지 와야 하는 줄 알아요? 욥 자신을 놓기까지. 이제 너를 좀 내려놔라. 이제 좀 너를 놔라. 이제 좀 너를 포기해라. 이래도 너를 붙들고 살래? 이래도 너를 기대하고 살래? 이래도 너를 믿을래? 나를 믿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믿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마음에 참된 회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서 돌이켜져서 오늘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다듬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 여러분 자신은 헛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허상이에요. 껍데기예요. 군뱅이가 땅속에 21년을 산다는데 군뱅이가 땅속에서 20년을 산다는데 허물을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게 됐는데 허물 쳐다보고 그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더 이상 군뱅이의 삶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됐어요. 애벌레 삶이 끝났어요. 그렇지요? 물벌레가 고추 잠자리가 됐어요. 물벌레 삶이 끝났어요. 이제 마음껏 하늘을 날며 고추 잠자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여러분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동안 그 주님으로 사는 동안 주님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 청양에 있는 강성채 목사님이 양식장을 하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새끼가 부화가 돼서 자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이거를 이렇게 내다 팔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팔기 직전에 다 죽어버린대. 그러니까 빚더미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가지고 괜찮아요,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복되게 하실 거예요 하고 믿음으로 교제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했는데 또 망했어요. 그 형제님 시험 들어 교회를 안 나버렸네. 이제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 찾아갔어. 목사님 우리 양식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도울 거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자꾸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이제 시험대로 교회도 안 나오고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어이, 자네, 구원받았어? 예, 구원받았습니다. 자네 마음이 예수님 계셔?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자네가, 예수님이 자네 마음 안에 계시니까 자네가 하는 일은 다 예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자네 믿음으로 담대하게 무슨 말이든지 해. 그 예수님이 다 책임져.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는구나. 요즘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마음껏 막 외치고 다닌대요. 왜? 내 말하는 거 예수님 다 책임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인천에 그 양식장 하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정화하는 효소로 정화를 시키는 그 이제 그 방법을 아는 형제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공기관에 이제 정화조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물을 정화시키고 그 일을 업을 하는 분인데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김정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형제님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 보고 그 형제님이 저기 어디 영광교가 전라도 어디에 장어 양식장을 하는데 장어가 떼죽음을 당해서 그 형제님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형제님이 다녀간 이후로 이 장어가 죽지 않고 잘 자란다는 거죠. 그 형제님 한번 불러봐서 봐달라 그래요. 근데 와가지고 딱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고 나니까 안 죽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잘 자라다가 하루는 또 몇 마리가 자꾸 시체가 돼서 올라오더래요. 그 또 연락했더니 와가지고 딱 조치를 취해주니까 요즘 막 양어장이 잘 되고 있다 카더라. 강성철 목사님 막 신났더라. 이번에 사회자 모임 갔는데 간증을 하면서 막 입이 기밑에 붙었어요.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의를 굳게 잡고 자기 의로 자기로서 살려는 욥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발견되면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금 그 전보다 갑절이나 더하게 해주셨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돌이켜 주님에게 속하여지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주님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따로 사는 생을 끝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걸음을 내딛고 어떤 부담스러운 문제도 부딪혀 나가는 동안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을 드리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껏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